분석,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5개월 평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지도 어느덧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 안보리 결의 2270호는 그동안엔 볼 수 없었던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로 평가됐는데요. 이에 따라 국제사회 전반에선 북한에 대한 제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습니다. 최근 각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이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효과의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 분석에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시행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리에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 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먼저 대북 제재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를 하기에 앞서 유엔 안보리 2270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안보리 2270호는 지난 1월 6일이었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제재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3월 2일 날 유엔 안보리 회원국 15개국이 전원일치로 대북 제재를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제재는 이전에 나왔던 어떤 제재보다도 더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그런 제재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무기 거래 분야에 있어서 소형 무기까지도 일절 수출입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동안은 대량 살상 무기라든가 재래식 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제재가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거래를 불허하는 캐치 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네.
이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 제재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은행이 제3국에다가 새로운 지점이나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기존에 있는 지점도 90일 안에 폐쇄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모든 거래 활동을 강제적으로 종료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북한에서 출발하는 또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화물에 대해서 검색을 의무화했고 금주 품목을 실은 그러한 배로 의심되는 그런 항공기도 유엔 회원국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재 대상도 넓혀졌는데요.
네.
원자력 공업성이라든가 국가 우주 개발국, 군수 공업국, 그다음에 정찰 총국 39호실 이런 등등의 그러니까 북한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돼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들을 포함한 12개 단체와 16명의 개인이 새롭게 제재 대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조건 금수하도록 했습니다만은 물론 이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민생과 관련된 것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지금 중국으로 북한이 많은 광물 자원을 수출을 했었는데요.
네.
금이라든가 티타늄, 히토류 이런 것들은 전면적으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를 했습니다.
네, 이 유엔 안보리 2270호는 정말 실효적인 제재들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또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15개국 이사국들이 전부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작용한 걸까요?
예, 첫째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도 대국이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
네.
책임 있는 일원이고 또 유엔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그러한 나쁜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즉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이런 움직임이라든가 분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하기는 하지만 너무 심한 제재를 해서 북한이 붕괴된다든가 대량 난민이 생긴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네.
중국은 제재는 하지만 대화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강력히 했습니다. 그래서 2270호에 이것이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어떻든 중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북한이 아직도 그러한 전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즉 전략적인 자산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결의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외교사에서는 이게 참 유엔 70년 역사상 비군사적인 조치로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다. 그런 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제재다. 그러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2275 결의를 보게 되면은 영어로는 decide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정한다. 그런 거죠. 권고한다. 그런 게 아니고 결정한다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엔 회원국들이 모두가 다 안보리 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제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다음에 대량 살상무기 관련해서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분야만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분야까지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까지 제재 범위를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강도의 대북 제재를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네. 주력했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의안에 따라 국제사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북 제재들을 활용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제재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예, 유엔 안보리 제재와는 또 별도로 각국이 개인적으로 대북 제재를 했습니다. 우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센데요.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은행도 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중국 은행이 북한과 거래를 할 경우에 미국의 기업이라든가 미국 정부와 상대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은행들은 북한 은행과 거래하는 것을 꺼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들이 차단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센 대북 제재를 미국은 결의를 했고 남한도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제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3월 8일에 그것이 시행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금융 제재에 대한 그 확장,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의 개인 38명, 단체 24개 이런 제재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할 정도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도 높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북한 식당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제외 동포들도 북한 식당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북한의 그 식당을 통한 외화벌이 사업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집단 탈북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만은 어떻든 중국, 남한, 특히 북한과 거래가 많은 이런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큰 타격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의 제재가 가장 아팠을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중국은 어떤 조치들을 주로 취했나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사활권을 가지고 있다. 그럴 정도로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중 거래를 보게 되면은 북한의 총 무역액의 90% 이상을 중국과 관계를 맺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북한의 경제 의존도가 90%가 넘는다는 겁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그 정도로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것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만약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게 되면은 북한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중국은 그렇게까지는 물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라든가 핵 개발에 관련된 그런 무기 수출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했습니다만은 민생과 관련된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느슨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관 통과를 좀 엄격하게 한다든가 하는 정도의 제재를 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이 아직까지도 붕괴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중국의 비공식적인 협조랄까요?
네.
그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 중에서도 의외로 북한과 관계가 깊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사치품이라든지 노동자 수출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제재 조치와 그 효과는 어땠나요?
예, 사치품이라든가 노동자 수출 금지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특히 스위스 같은 나라는 롤렉스 시계라든가 이 고급 시계,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네.
그런 사치품들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는 이 고급품을 관료들에게 선물 줌으로써 충성을 유도해 왔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는 이제 몰타라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요. 지중해에 있는.
네.
이 나라는 북한 근로자들을 추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EU 연합 차원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만약 이것이 적발되게 되면은 북한 근로자들 추방한다. 이런 지금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 교역 분야에서도 말할 것도 없이 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재료라든가 물품, 기술에 대해서는 북한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전면적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석유 관련 제품도 수입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네.
금융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EU 국가와 북한이 금융적인 그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중단을 시켰고 투자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버렸습니다. 운송 부분에서도 북한 항공기들이 EU 회원국 상공을 비행하거나 착륙 또는 이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외에도 북한이 오랜 시간 공들여온 이 제3세계 우방국들도 북한의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동참했나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베트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베트남은 지난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돼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안보리 결의 2270호 제재 대상인 16명에 대해서
네.
여행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다음에 우간다도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군사협력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에티오피아도 한반도 비핵화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런 성명을 냈습니다. 싱가포르는 북한 주민들이 무비자로 싱가포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과 우호적인 국가들조차도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꽤 많은 나라들에서 광범위한 제재들이 가해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만큼 그 실효성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이런 제재가 김정은 정권과 또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예, 우선 경제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그 효과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인 데일리 NK에서도 쭉 조사를 해왔습니다만은 쌀값이라든가 기름값 또 환율 이런 것들이 제재 이전과 제재 이후에 큰 변동이 없는 걸로
네.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장이 작동되고 있고 그 시장을 통해서 주민들은 먹고 사는데 큰 그 지장을 느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북한 주민들이 삶에 대한 어떤 지혜를 쌓았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995년부터 시작된 권한의 행군 때 너무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국가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노동당의 말을 듣지 않고 외화라든가 물품을 숨겨서 어려울 때 쓰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김정은이가 등장하면서 농업에 대한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6.28 방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텃밭을 증가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이 텃밭에서 나온 그런 식량을 통해서 좀 연명하는 그런 상황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돈주들이 북한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돈주들이 지역경제를 돌려서 이 상업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에서 돌아다니는 외화가 약 30억 달러 정도 된다 할 정도로 많은 돈이 굴러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5개월 정도 가지고는 북한 경제가 붕괴 조짐이 나타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앞으로 장기화되면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가 계속되면서 특히 외국에 나가서 외화벌이를 하는 그런 식당들이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식당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상납해야 될 그런 돈들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이제 내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무서워서 사실은 탈피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제재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가 계속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은 선물 정치의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선물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수령 경제가 발달을 해야 되는데 수령 경제가 차지하는 중요한 광산물들이 제대로 수출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선물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지게 되고 선물을 받지 못한 관료들이라든가 주민들은 상당한 불만을 갖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최근 김정은이 중국 측에 서해뿐 아니라 동해안까지 어업권을 팔아넘겨 통치 자금을 확보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재에 따른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김정일 정권에서 그러니까 김정은 아버지인 김정일 정권 하에서도 중요한 이 광산물이라든가 수산자원들은 수령이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수령 자금을 마련해서 그걸 통치 자금으로 사용했었습니다만은 그 연장선상에서 김정은도 이걸 어업권을 넘겨주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서해 NLL에 대해서 중국에게 조업권을 넘겼다 하는 그런 보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번에 동해 NLL까지 중국에게 팔아넘겼다고 하는 것은 처음 알려졌거든요. 동해는 황금어장입니다. 오징어라든가 명태라든가 이런 이제 황금어장을 중국에게 사업권을 넘겨주고 그 대가를 받아서 수령경제를 채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간 동해서에 합쳐서 중국으로부터 약 7,500만 달러 정도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 대북 제재 흐름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 사드 배치는 참 복잡합니다만은 어떻든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특히 중국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나 미국은 이 사드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북한을 겨냥한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이것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걸 철회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 정말 중국은 한국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한국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한미일 삼각관계를 끊으려는 그런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의 이제 보복으로 사실 북한이 계속 미사일 발사를 한 것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규탄 성명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중국이 이 언론 성명에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하는 내용을 넣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규탄 성명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사드 때문에 중국이 대북 제재를 함에 있어서 딴지를 놓는 방해를 하는 그런
네.
중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사님 마지막으로 5개월간의 대북 제재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와 또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예, 5개월 동안만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아직 경제적으로는 큰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재가 계속되면은 어떠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일단은 제재가 더 효과를 발휘하려면
네.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대중국 외교를 철저히 해서 중국의 동참을 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전현준 원장님과 그간 진행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